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 자신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미시오는 미션이죠. 21장 20절에서 26절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일단 지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파다라에서 배 타고 두로에까지 갔다가 톨레마이 제가 설명했고요. 가이사랴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해요. 26절에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열심히 있는 자. 토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무대가 되는 AD 뭐 5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그때 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혹은 토라의 급진적이고 열정적인 투신을 서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셀롯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셀롯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젤러트, 열심 이런 말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주의, 독립운동과 같은 지하조직과 연관됨을 넌지시 비추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과격한 무장봉기단체, 지하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과도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과격한 말로 번역 안 했어요. 그래서 열심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흔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소유한다, 어디에 속한다라는 뜻이에요. 물리적 존재 이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본질적 소속이나 속성이나 상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가 열심히 있다 할 때 그 있다의 단어입니다.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 없다 하는 단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율법 중심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율법을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 쓰는 작가 이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여전히 율법 중심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수만 명이 있다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하면 20절에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즉 크리스찬이 수만 명이 있으니 아이고 예수님 사람 참 많이 늘었습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굉장히 형용모순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율법하고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율법을 아주 고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정체성에 있어서 긴장감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난 바울은 완전한 크리스찬인데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율법 거기에 꽂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작가 누가는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죠.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율법, 율법,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만 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맹목적 열심이 복음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질문하자는 것입니다. 요새로 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들과 손잡아서 생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1장의 분위기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 기독교이지만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방에 전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무엇을 violation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있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살자라는 생각인데 우리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깨고 벽을 허물고 이방한테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창안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자신의 미션,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자 이방인도 포용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죠. 여기서 신앙에 밀고 당기는 밀당이 생기는데 이 뉴스가 미국과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지지 교회하고 트럼프 반대 교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열심당이에요. 트럼프 반대 열심당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The Woke라 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트럼프를 반대한다든지 우리 플로리다 가버너 DeSantis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진보적인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비판을 받는가? 진보적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밀어붙이네? 드산티스가 디즈니 월드를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죠. The Woke는 말은 깨어있는 자들인데 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죠. 너희들은 Woke야 이렇게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 뮤직도 하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 담론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변호사 혹은 의사, 그 다음에 예술가 이런 사람들 큰 뭐 재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살고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표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리를 둬요. 이런 사람들이 상징적 자본가들입니다. 영어로 symbolic capitalism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고약한 거죠.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좀 제대로 연구하신 학자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지적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것은 깨어난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난 자들이 달라요. 깨어있는 자들은 현재 내가 깨어있어. 이 사회 정의에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갈 거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The Awakened, 깨어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죠. 무지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어있음은 착각이라며 비판적으로 쓰인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가버너 디산티스 3년 전에 이 말을 가지고 한참 선거운동 많이 했었어요. 당선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른쪽에 깨어난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이런 이제 구분을 하고 나서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깨어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도 있고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달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쪽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의사나 목사나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는 잘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감이나 도움이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트럼프를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도 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반성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24절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이 데리고 온 이방인을 결례를 받도록 종용했다라는 말이 있죠.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배 타고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혼자 가지 않고 저기 에베소에서 왔으니까 에베소 거기는 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그 장로들이 어, 저 사람 유대인 아니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물론 알고 있어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컴프로마이즈. 약간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지금 결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4명이나 있다. 사도 바울 네가 데리고 온 이방인 그 크리스찬들도 결례를 같이 해. 본래는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사람들이 결례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 결례라는 것은 7일 동안 금식도 하고 섹스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 의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힘이 있습니까?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면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죽이려고.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했는데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데 있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성전 근처에서 뭐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고 이런 거 다 보여요. 바로 출동해가지고 빨리 해산을 시키고 사도 바울을 일단 보호를 해야 돼요. 그 군대 막상 안으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유창하게 그냥 말하고 싶은데 말 좀 들어주세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 그러면 네가 최근에 난리를 일으켜 즉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 백이 열심당입니다. 자객을 시카리라고 해가지고 단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품에 칼을 이렇게 숨기고 다녔어요.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의 나라가 독립되어야 되겠다라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The Work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은 결국은 바울을 거부하고 체포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 유지와 기존 질서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까요?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도구로 악용될 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구호는 거창하지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상징적 자본주의자 돈벌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가로막는 자들이죠. 우리는 때때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의 신념과 어떤 체제를 정당화하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자본주의자들 비판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본보다 지식과 명망과 도덕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자들, 사회 정의와 평등을 외치지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상징적 자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 강단에서 목사지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디즈니 월드 같은 케이스입니다. 본래는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깨어있는 자들이지만 그 의미가 왜곡되어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 잘못된 열심으로 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남 이야기 할 거 없다는 것이죠. 극우 보수주의자들, 트럼프주의자들 막 비난하죠. 그 사람들의 혐오 발언, 화저 복음을 잘못 해석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경멸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행한 선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강력한 개념인데 마땅히 좀 더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할 때 이것은 디아코니아, 섬김이요,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선교 사명.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구약에도 이 사상은 성경적인 사상은 계속 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은 이방을 포함한 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 가득한 옛날에도 이미 선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온 세상입니다. 이사야의 비전도 동일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는 독창적 발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 디아코니아. 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사회 정의를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들이죠.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환대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증거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오니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